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방해되고 걸림돌 되는 모든 것들 제거하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깨달음과 은혜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짝 허무하기도 하고 또 약간은 어처구니도 없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설교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어느 대학교 캠퍼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서너 명 대학생들이 캠퍼스 잔디밭에 앉아서 인생은 무엇인가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저기 화면에 나오는 저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남들이 보기에는 일명 개똥철학 같은 뭐 그런 모습이라고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당사자들은 나름대로 진지하게 인생은 무엇인가 토론을 했어요. 인생은 나그네이다. 인생은 연극이다. 인생은 고통스러운 바다이다. 고의이다.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의 정의에 대해서 각자의 논리를 가지고 열을 올리면서 토론을 하는데 마침 이 대학교의 유명한 철학과 교수님이 이 학생들 옆을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물어봤습니다. 자네들 뭘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토론을 하나? 예, 인생은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인생이란 게 뭡니까? 그러자 이 교수님 학생들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갑자기 휙 돌아서더니 그대로 가버렸어요. 유명한 철학과 교수의 입에서 뭔가 의미 있는 대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던 학생들 기미 세고 기분이 나빴어요. 이거 뭐야? 가다보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버리다니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기분이 상한 이 학생들 다음날 이 교수님 강의 시간에 작심을 하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어제 저희가 인생이란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왜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가버리셨습니까? 이 교수님, 아니 그 무슨 섭섭한 소린가? 나는 어제 자네들 질문에 분명히 대답을 했네. 오한이 벙벙해진 학생들, 아니 교수님 언제 대답하셨다는 겁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셨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교수님, 하참 이 사람들 참 답답하네.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이 무엇인지 대답해 줄 테니까 잘 보도록 하게. 그러면서 어제와 똑같이 학생들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갑자기 휙 돌아서더니 강의실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학생들이 도무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하며 멍하니 있는데 잠시 후에 강의실로 돌아온 이 교수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잘 봤는가? 인생이란 어제 오늘 내가 보여준 것처럼 어느 순간에 갑자기 휙 지나가 버리는 것일세. 순식간에 휙 지나가는 거 그게 인생이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살짝 허무하기도 하고 약간 어처구니도 없는 이야기 맞죠? 자, 이것은 좀 어처구니가 없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인생이 무엇이냐는 이 질문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언제나 중요하게 여겨졌던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인생이 무엇이냐는 이 질문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면서 여러 가지 대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인생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요 우선 인생은 선악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선택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딱 한 가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반대도 가능하죠. 딱 한 가지 올바른 선택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역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인생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 올바른 선택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험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예,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요 대목에서 남편이나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는 분들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예, 그런 분들 계시면 그런 분들은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 대단한 사랑꾼입니다.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뭐 애정이 너무나 깊은 분들인데, 자,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딱 한 가지 올바른 선택으로 인하여 엄청나게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하게 된 가장 대표적인 예,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믿어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내가 그냥 이렇게 힘들게 안 살 텐데. 혹시 그런 분들 계셔요? 네. 자,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인생에 대한 또 하나의 정의. 인생은 광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광야 같은 메마르고 척박한 인생길을 필연적으로 걷게 됩니다. 하지만 광야에서의 40년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 같은 시간들은 우리 스스로에게 인생 학교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 이것 또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인생에 대한 교훈이자 정의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인생에 대한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정의,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메시지입니다. 인생은 항해이다. 인생은 항해라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35절로 3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계신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이러한 모습, 인생이 항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 우리 역시 각자가 만든 인생의 보트를 타고서 저마다의 인생 목표를 향하여 어디론가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배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인생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인생 항로 속에는 버려야 할 두려움과 가져야 할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37절로 3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을 가진 두 가지 대상이 나타나 있는데요. 지금 읽은 구절,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을 가졌던 첫 번째 대상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저기 있는 것처럼 큰 광풍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된 그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느낀 이 두려움의 정도가 얼마만큼이었는지 본문 38절에 나온 제자들의 말 한마디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보셔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 다음 어떻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엄살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어부들이 많이 있었죠. 바다에서 또 배를 타는 데 있어서 잔뼈가 굵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말한다는 건 정말 정말 위태로운 거예요. 이렇게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배에 부딪혀오는 그 광풍을 보면서 그곳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 때문에 다 죽었구나라고 이러한 두려움을 갖는 것.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이러한 두려움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 항해 중에 가지가지 많은 종류의 풍랑들이 우리에게 부딪혀오지요. 때로는 육신의 질병이라는 문제가 큰 광풍처럼 부딪혀옵니다. 또 때로는 일터에서의 어려움이 나에게 있어서 큰 광풍처럼 부딪혀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다란 광풍으로 나에게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생의 광풍, 풍랑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와 같은 가지가지 많은 종류의 풍랑들로 인한 두려움, 그 두려움, 우리의 인생 항로 속에서 버려야 할 두려움이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와 같은 가지가지 많은 종류의 풍랑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보면 39절로 4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신 다음 바로 이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 이런 뜻이에요. 얘들아,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는 그 대상,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는 그 대상,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은 너희 인생 속에서 버려야 할 두려움이다. 버릴 수 있는 두려움이다. 라는 뜻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을 가진 두 번째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의 두려움은 1차적으로 보자면 놀라운 기적, 기적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고요. 2차적으로 보자면, 궁극적으로 보자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다.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을 경외함, 경외함이라는 특별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성경에 나온 수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4장 2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치료하는 광선이란 우리의 육신을 치료해 주시는, 고쳐주시는 주님의 능력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경외함,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두려워가 있는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어떤 두려움의 대상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 전체를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배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 우리가 타고 가는 인생의 보트에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안전장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보면 37절로 38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렇습니다. 신약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마가복음만 따져봐도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5장에도 나오고 또한 계속해서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8장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는 장면이 복음서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를 비롯하여 여러 명의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었다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장 오래 머물면서 가장 많은 사역을 펼치셨던 지역, 갈릴리 지역, 그 갈릴리 지방 자체가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여러 번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여러 번 자주 배를 타고 이동하시던 예수님과 제자들이었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은 평소와는 아주 달랐어요. 왜냐? 저기 있는 것처럼 큰 광풍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그 얼마 전에 기독교 TV를 보니까요, 저기 마가복음 4장 37절에 나오는 큰 광풍, 요걸 헬라어로 메가 세이모스 이렇게 설명하던데, 메가 세이모스란 마가복음 4장 37절에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요, 자,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4장 35절로 47절과 같은 내용, 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는 큰 광풍이 일어나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는 큰 놀이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8장 24절에 나오는 큰 놀이란 표현에 해당하는 헬라어, 그게 저기 있는 것처럼 메가 세이모스입니다. 메가 세이모스. 여러분, 메가란 단어 아주 익숙하시죠? 네. 우리 교회 근처 저기에 뭐가 있죠? 메가마트가 있습니다. 그 메가마트의 메가하고 같은 뜻이에요. 헬라어로도 메가고 영어로도 메가예요. 그러니까 메가라는 말은 엄청나다, 대단하다, 아주 크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메가 세이모스에서 세이모스라는 말은 원래 지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24절에 나온 메가 세이모스, 큰 놀이라는 것은 결국 엄청 엄청난 어마어마한 지진이다 이런 뜻인데 이건 바다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육지에서 사용하는 표현이죠. 그러면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에 진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다는 뜻일까? 그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즉 마치 육지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어떻게 됩니까? 땅이 촥 갈라지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금방이라도 촥 쪼개져 버릴 만큼 그만큼 강력한 폭풍이 몰아쳤다라는 뜻이 사실 그대로 표현한 게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에서는 비유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보셔요. 마가복음 4장 37절 큰 광풍에 해당하는 헬라어 저기 있는 것처럼 메갈레 아네무입니다. 메갈레라는 것은 밑에 있는 메가하고 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 그리고 메갈레 아네무에서 아네무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방송실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건요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의 평상시 모습이에요. 이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는데 갈릴리 호수 가로가 13km, 세로가 21km, 최대 깊이 43m 이 정도 규모예요.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잔잔한 모습이 1년 내내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씩 저렇게 잔잔하던 갈릴리 호수의 모습이 이렇게 바뀔 때가 있어요. 저것은 너무나 잔잔하던 갈릴리 호수의 모습이 180도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엄청난 파도가 몰아치고 있죠? 오늘 본문 37절에 나오는 큰 광풍 메갈레 아네무에서 아네무라는 것이 바로 저겁니다. 아네무라는 것은요 회오리 바람처럼 소용돌이 치면서 휙 솟구치는 바람, 휙 솟구치는 바람 이걸 아네무라고. 저런 식으로 갈릴리 호수의 모습이 두 얼굴의 사내처럼 갑자기 바뀌었는데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과학자들이 따져보니까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서 불어오는 이거 뭐 부정기적으로 불어요. 언제 불어올지 몰라요. 강력한 이상기류, 헬몬산에서 그 강력한 이상기류가 불어오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두 얼굴의 모습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으로 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던 오늘 본문의 상황, 맨 마지막 상황이에요. 인생의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막다른 골목이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안전장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안전장치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안전장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35절로 3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 지금 읽은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큰 광풍을 만나기 시작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저기 있죠?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라는 구절이에요.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 구절, 어렵지 않습니다. 그 뜻은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따라온 다른 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것은 뭐 특별한 뭐 장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사역을 하신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일반 백성들도 따라다니고 열두 제자 외에 예수님께서 따로 세우신 70명의 전도 특공대들도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어요. 그러므로 뭐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 그 배를 따라온 다른 배들이 있었다는 저 구절, 그게 뭐가 중요한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에는 저 구절이 없어요. 빠져 있습니다. 다른 배들이 예수님의 탄 배를 따라왔다는 저 구절이 빠져 있는데 그것은 뭘 가리키느냐?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만 말해주고 있는 아주 특별한 메시지가 저 구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따라온 다른 배들이 있었다는 저 구절에 뭔가 특별한 메시지가 암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따라온 다른 배들이 있었다는 이 구절 어떤 메시지를 말해주고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그리고 예수님 일행을 따라온 다른 배, 이 양쪽 배의 차이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와 예수님 일행을 따라온 다른 배들의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하고 예수님 일행을 따라온 다른 배들의 차이가 뭡니까? 배의 성능이나 크기가 차이가 납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불어오는 풍랑의 정도, 그리고 예수님 일행을 따라온 다른 배들의 불어오는 풍랑의 정도, 그 정도가 다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이 타는 배와 다른 아주 특별한 좋은 성능, 커다란 배 타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타신 배에 불어오는 풍랑은 어이구,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네? 얌전하게 풍랑 같지도 않은 아주 그런 풍랑이 불어오고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 일행을 따라온 배들에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풍랑이 불어오고 그랬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나 예수님 일행을 따라온 배나 이 배나 저 배나 몰려왔던 풍랑의 정도는 똑같았어요. 차이가 없어요. 다만 차이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예수님 일행을 따라온 배들의 차이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는.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똑같은 배를 타고 있지만, 똑같은 풍랑이 불어오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는 배와 그렇지 않은 배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전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의 인생 항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타고 가는 인생의 보트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성능이 좋으냐, 요즘 말로 금수저냐, 은수저냐, 흙수저냐, 예, 그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타고 가는 인생의 보트에 타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대한 풍랑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보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타고 계시면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 항로는 안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잠시 후에 부르게 될 찬송가 432장이 있는데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설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 저항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히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 모두 버려야 할 두려움과 가져야 할 두려움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그 어떤 풍랑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무리 거대한 풍랑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의 보트 위에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면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 항로는 안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며 확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